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에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 적용했던 여행 제한 조치를 오늘부터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완전하게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들은 이날부터 공항과 육로를 통한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여행객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과 바이러스 음성 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그동안 제한됐던 행선지를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의 육로 여행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하지만 별도의 음성 진단 결과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 중 한 가지를 완전 접종하면 됩니다. WHO가 승인한 백신은 미국산 화이자, 모더나, 얀센 또는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 인도산 코백신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관련 명령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어제 미 NBC 방송에 출연해 법원에서 임시적이 아닌 최종적이고 완전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백신 접종 의무의 유효성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내년 1월 4일부터 8,400만 명의 민간 부문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명령은 미국 내 코로나 유행병을 끝내기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이 행정명령에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노동부는 바이러스 검사와 백신 접종에 관한 긴급하고 임시적인 기준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은 노동부에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늘부터 나흘간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를 엽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와 300여 명의 고위당 간부들이 참석합니다. 일본 NHK 방송은 전날 공안 요원들과 차량들이 군사시설 주변에 배치됐다며 해당 장소에서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지도자들이 핵심 정책과 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산당 100년의 성취와 역사 경험에 대한 결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 시절인 1945년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에 이어 덩샤오핑 집권 당시인 1981년에는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100년사를 3단계로 분류하는 논법에 따라 시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대에 이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3영도자의 반열에 올리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며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체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국제 환경을 미국과 동맹, 우방, 가치를 공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익과 가치에 보다 우호적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타이완 문제의 현상 유지가 중국과 타이완, 미국의 이익은 물론 영내 안보에도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런 인식에 따라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타이완 관계법을 고수할 것이라며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먼 코벤이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영국과 유럽 간 무역 합의가 북아일랜드에 대한 입장 차이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브니 외무장관은 어제 RTE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 협약 16조를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은 아일랜드와의 관계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력 협정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올해 UN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확인됐습니다. 미 국제개발처가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가정연구협회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북한 국적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오는 곳에 따라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4도,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 내지 5미터, 서해 앞바다 1.5 내지 3.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올해 UN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확인됐습니다. 이 초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롭다며 북한 당국의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을 대표해 지난달 말 UN 총회 재상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러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5일 VOA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먼저 고문과 성폭력 등 구금시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자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법체계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에 대해 고문과 처벌,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탈북으로 매춘과 강제결혼 등을 위한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광범위하고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불법적이며 자의적인 감시와 처벌이 자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 문제 해결과 납치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안보리가 인권 문제 등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매해 12월에 북한 상황을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비공개로 기존 오후 회의 일정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회의를 반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된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초안은 최근 가뭄과 홍수, 코로나의 악영향, 북한 당국의 계속된 국경 봉쇄와 식량에 대한 접근 제한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로운 데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규제 조치가 국제인권법과 안보리 관련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예방적 개선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 원조국들,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지원, 감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백스는 지난 5월까지 북한에 백신 170만 회분을 1차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몇 가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백스는 또한 추가로 북한에 중국산 백신 시노백 297만 회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지난 9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다른 국가의 백신을 재배정하도록 양보했습니다. 초안을 아울러 북한이 상주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3월 북한의 국경 봉쇄와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현지 활동이 어려워 북한에 파견된 직원이 모두 철수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약 3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초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교류, 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이달 중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처리되고 다음 달 중순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6년부터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제개발처 USAID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고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상당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제개발처가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5일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탈북민 출신 정광일 한국 지부장이 최근 서메사 파버 국제개발처장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뷰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관련 확대와 침해를 부각시키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의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원조 제공을 거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한 지원 제공에 상당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제개발처 등을 통해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 13억 1,375만 달러 상당의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후 북한 지도부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지원의 분배 감시 문제 등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직접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지난해 BOA에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 자체가 자국 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서메사 파워 처장이 정광일 지부장의 서한을 받거나 답장을 보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파워 처장은 과거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시절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2016년 방한 때 정광일 지부장의 집을 방문해 1시간 이상 환담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그의 활동을 격려했었습니다. 파워 처장은 특히 당시 트위터에 북한의 민주주의 정보를 유입하는 영웅적인 탈북민 정광일 대표의 집에 도착했다면서 그의 활동 관련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 15호 정치범 수용소, 즉 요덕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정 지부장은 지난 4일 BOA에 파워 처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서한을 통해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줬던 파워 처장이 계속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지해주길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운다 파워가 유엔 대사로 계실 때 저하고 4년도부터 많은 일을 했어요. 2004년, 5년, 6년까지.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에까지 왔다 갔어요. 그리고 또 유입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북한이 그 어떤 변화를 위해서 세문다 파워가 관심 가질 때 저는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진심으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정 지부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최근 워싱턴으로 노체인 본부를 옮기고 미국인 찰스 육 씨가 대표를 맡았다며 자신은 대표가 아닌 한국 지부장으로 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골입니다.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꼽히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이 협력해 북한 국적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있으며 코로나 봉쇄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가정연구협회의 에리엘 델터코 부국장은 1일 국제문제 전문지 내셔널 인트레스트 기고문에서 중국과 북한 당국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북한 국적 기독교인들을 색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중국이 북한의 기독교인 탄압을 돕고 방조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정부의 목표는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위성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적해 체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위성 요원들이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 주요한 방법은 중국 당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 신앙 박해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 25건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탈북자들을 신문해 그들의 대답을 기록한 뒤 북한 요원들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기독교 활동에 관련된 탈북자의 경우 중국 당국자가 서류에 특정한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행동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completely outrageous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knows exactly how Christians in North Korea are going to be treated. I mean, every North Korean defector that is forced
북한으로 송환된 기독교인들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중국 정부가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모든 북송 탈북자들이 처벌을 받지만 기독교인들은 특히 지독한 처벌의 표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We're hearing reports that they're beaten with fists, with steel rods, with other items, enduring positional torture. I think what's really sad.
기독교인들은 주먹과 쇠막대기로 구타당하고 불편한 자세로 오래 버티는 고문을 당하며 기도하다가 걸린 한 사람은 20일간 매일 북한 관리들로부터 맞았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이 같은 상황은 국제 기독교 공동체가 응당 매우 우려해야 하는 것이며 또 우려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북한의 기독교 탄압 실태는 실로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the worst because the North Korean regime is actively trying to eradicate Christianity. That's why it's worse. It's not just the government that restricts.
북한 당국이 신앙을 제한하고 교회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기독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기에 최악의 탄압국이라는 것입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자국 내에서 기독교의 뿌리를 뽑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 USA는 지난달 상황은 지옥과 같다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북한 내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로 시장에 중국산 밀수품의 공급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북한 내 기독교인은 이 단체에 주민들이 쌀, 옥수수, 생필품 가격이 급등해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소금과 식용유 가격은 4배나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북한인은 주민들이 쌀을 구하지 못해 산나물과 소금국만 먹고 있다며 일부 가정은 겨우 하루에 한 번 먹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스 USA의 에이미 램 대변인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 난 속에 북한 내 기독교인들도 예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램 대변인은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식량과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떠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통제가 강화돼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도 높아졌고 신앙을 비밀리에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발각돼 노동교화소 등으로 보내질 더 큰 위험에 현재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스 USA는 다만 북중 국경 봉쇄에도 북한인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먼이라고 밝힌 오픈도어스 북한 담당관은 지난달 발표한 글에서 지금과 같이 북한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분배하는 사업은 그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우리는 지원 양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스는 중국 내 안가와 협력망을 통해 북한인 6만 명에게 식량과 의약품, 옷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독일이 대북 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호위함을 파견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주춤했던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가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제재 위반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이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호위함을 파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해군 호위함인 바이에른호가 이달 중순부터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함정이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하는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는 5일 일본 도쿄항에 기항했고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앞서 오는 12일까지 미국, 일본 등 5개국과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5일 VOA에 불법 해상활동 억제에 참여하는 국가에 독일이 추가된 것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활동에 맞서는 미국과 유엔 주도의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재 이행에 대한 관련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강화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This ris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onitoring areas with high levels of sanctions evasion activity indicates an increase in global political appetite for enforcing sanctions abroad.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한 지역의 감시를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제재 이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핵 비확산 노력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참여로 최근 2개월 사이에 영내에서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참여한 나라는 6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일에는 뉴질랜드, 지난달에는 호주, 프랑스, 캐나다, 9월에는 영국이 자국의 초계기나 호위함 등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해왔으며 특히 제재 위반에 대한 감시 활동에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사실상 연례적으로 관련 자산과 병력을 일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와 의심 사례를 집계한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이 영내에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13차례입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관련 활동이 5차례에 불과했지만 올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 2018년 6차례, 2019년 9차례보다 많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활동을 통해 2018년에 제재 위반 의심 사례 9건, 2019년에는 5건, 2020년에는 1건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일본 측이 공개한 적발 사례는 없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는 석탄 수출과 정제유 반입 등 북한의 관련 불법 활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에는 공해상 선박 간 환적이나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유조선의 유류 운송 등에 관한 보고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등 예년보다 선박들의 불법 활동에 관한 내용이 줄었습니다. 해상 안보 전문가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의 육로 봉쇄가 지속되면서 선박을 통한 해상 운송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해상 불법 활동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at has happened now is that the world is engaged in economic recovery and of course China and North Korea are no different. And so you're going to see a spike in activities now.
많은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고 경기 회복에 돌입하면서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도 예외가 아니며 이에 따라 관련 불법 활동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츠 전 위원은 특히 중국이 최근 전력난 해소와 철강 생산 증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석탄, 철 등의 자원 기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북한과의 관련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들은 북한 업체들이 서해를 통해 중국의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수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입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유럽 국가들이 영내에 군함 등을 파견하는 데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Standing up to China or trying to reduce Chinese violations of UN sanctions could be one of the reasons or as part of the broader international effort to curtail Chinese intimidation or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관련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나 범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자국 금융 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발 화물이 자국에 들어올 경우 경보를 울리는 체계를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북제재 이행에 필요한 법적 장치 미비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4일 나이지리아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이번 보고서는 나이지리아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여러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과 나이지리아 금융정보국 등이 자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관련한 주의보를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주의보는 은행들이 대북 제재 결의 내용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선박들의 목록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9년 9월에 발령된 나이지리아 금융정보국의 주의보의 경우 안보리가 금지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제재 회피를 경계하며 북한과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를 적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 아부자 주재 북한 대사관의 모든 금융활동에 대해 당국에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보고서를 통해 환기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나이지리아 세관이 북한에서 온 화물이 도착할 경우 경보를 울리는 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발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경보가 울리게 돼 관계당국이 제재 위반 등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 같은 조치들과 별개로 나이지리아의 대북 제재 관련 조치를 이행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실제 이행 상황에서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히 화물 경보 체계에 대해선 아직까지 세관이 북한 관련 물품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적 권한이나 특정 규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확산 금융 관련 정밀 금융 제재 상황에 이 체계가 정확히 어떻게 작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는 권고안 7번 항목에서 최하인 미준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서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에 북한 대서관이 설치돼 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무역 사절단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건설회사로 알려진 젠코 등 적어도 한 개의 대형 북한 기업이 나이지리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두 나라가 2014년 지식교류 촉진에도 합의한 점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대사관에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은행 계좌 중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10년 넘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을 작년보다 3만 8천 톤가량 줄어든 136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는 10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2022년도 양국 연도에 북한의 쌀 생산량을 도정 후 기준 136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쌀 생산량 추정치는 139만 8천 톤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전 세계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25만 1천 톤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사 대상 63개국 가운데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이라크 등 10개 나라의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을 걸어잠근 북한이 곧 봉쇄를 풀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철도 운행 재개 동향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난 22개월간 계속된 북중 국경 봉쇄를 둘러싼 우여곡절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는 지난해 1월 30일 시작됐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북한은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비롯해 10여 개의 북중 출입로를 전격 차단했습니다. 북한은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북중을 오가는 항공편과 철도 운행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북중 물류 흐름이 차단된 것은 물론 외교관과 외어벌이 일꾼 그리고 주민들의 입출국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에서 외부로 나간 사람은 있지만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철저한 국경 봉쇄로 리진준 평양주재 중국 대사는 6년 8개월째 북한에 근무하는 최장수 대사가 됐습니다. 리 대사의 후임으로 왕야진 전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이 내정됐지만 북한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은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는 3명의 대사가 있습니다. 지재룡 전 대사는 지난 2월 후임인 리용남 대사가 베이징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김정남 암살 문제로 올 3월 추방당한 김유성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도 베이징 대사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10월에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경 봉쇄 사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1월까지 22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가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온갖 추측과 보도가 나돌았습니다.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올 2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중 북러 국경의 대형 초독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독장이 완성될 경우 국경 일부가 개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지난 3월 중국에 있는 고려 여행사와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같은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올여름을 겨냥해 여행 상품을 내놨다며 국경 재개방의 신호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NHK 방송은 4월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열차를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둥역에 정차해 있는 화물열차에 서포 단둥이라고 써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서포역은 평양으로 들어가는 국제 화물만 취급하는 화물열차 전용역으로 알려졌습니다. NHK는 이것이 북중 무역 재개의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경 봉쇄가 풀릴 것이라는 이런저런 관측과 보도는 모두 빗나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에도 국경 봉쇄와 관련된 정보를 주지 않아 많은 소문이 나돌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이라고 해서 특정한 정보를 통보받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평양 주재 대사관 같은 경우는 자체 정보망 또 그 대사관에 북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지.
최근에는 북중 국경 봉쇄가 11월에 풀릴 것이라는 보다 신빙성 있는 언급과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중국이 코로나 사태로 끊겼던 북중 열차 운행 재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입니다.
단동 신의주 열차 운행은 11월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4일 북중 간 철도를 통한 물자 교역을 준비하려는 동향이 최근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한국의 정부기관이 북중 국경 개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trying to open the border, is beginning to contemplate to open the border, makes sense. It also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에서 국경 개방을 놓고 토론과 의견 수렴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백신을 확보 못한 상황에서 국경을 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조한범 박사입니다.
첨단 장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코로나 방역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로 그다음에 염전, 소금 생산 작업도 모두 중단된 상태고요. 이 압록강이나 도만강에서 빨래나 세수만 해도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경 개방이 단순히 북중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개선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과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 했지만 국경 봉쇄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경을 열고 백신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받을 경우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구축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켄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Humanitarian aid, vaccines, things like that. They're good confidence builders and will help the process.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예상되는 선택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 태움대 교수는 국경 봉쇄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ith President Moon just having a few months left, now is a good time for them to talk to President Moon.
반면 켄고스 국장은 제재 완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은 미북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스 국장은 전통적인 정치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그런 양보를 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S. president, a conventional U.S. president like Biden is going to pay a very heavy political price.
북한은 지난 22개월간 철저한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상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인 북중 물류 흐름이 차단됐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에 25억 달러 규모였던 북중 무역은 2020년에는 5억 3천만 달러로 무려 80.7%나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국경이 갑자기 차단되면서 밀가루, 설탕, 조미료,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 가격이 4배나 올랐습니다. 또 원부자재가 수입되지 않아 많은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가지 않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경 재개방이 조만간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것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중국 단둥에 있는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의 노예 노동을 통해 만든 의류가 캐나다로 수입됐다고 캐나다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공장의 노예 노동 의혹은 지난해에도 영국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영 CBC 방송은 5일 비밀리에 북한인 강제 노동을 활용하는 공장에서 캐나다 업체들이 의류를 구매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CBC 방송은 한 달간의 탐사 취재를 통해 캐나다의 대형 의류 유통업체 라이트맨스가 단둥 화양 방직으로부터 100차례 이상 의류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캐나다 업체 YM도 2019년까지 단둥 화양 방직으로부터 최소한 21번 의류를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BC는 중국 해관총서가 2014년 북한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때 단둥 화양 방직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중국 당국이 한 공고에서 북한인 근로자들에 대해 긴 시간을 일하고 말대꾸하지 않으며 임금이 덜 들어갈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단둥 화양 방직은 이 방송에 보낸 답변에서 불법 노동자가 없다며 중국 당국이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시범 사업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CBC 방송은 올해 여름 단둥 화양 방직으로 두 개의 다른 취재팀을 보내 공장 유니폼을 입은 여성과 현지인으로부터 당시 공장에 많은 북한인들이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녹음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유통업체 라이트맨스는 CBC에 2020년 12월 해당 중국 공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북한 근로자나 강제 노동의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영국 언론 가디언이 이 공장에 대해 북한인 강제 노동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추가 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항과 뉴저지항의 에드 폭스 부국장은 CBC에 올해 초 미국 당국자들은 단둥 화양 방직이 만든 물품들을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 부국장은 북한인들이 공장에 억류돼 있고 채무, 이동의 제한, 여행 서류 압류 등 강제노동의 요소들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미국 수입업체가 단둥 화양 방직에 강제노동 혐의가 틀렸음을 입증하려 했지만 제출 서류에 모순이 있어 수입품이 모두 폐기됐다고 폭스 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램코 브레커 교수는 CBC 방송에 북한인 해외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일하며 마감을 맞추기 위해 24시간 일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탈진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2020년 11월 단둥 화양 방직이 북한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의 노예 노동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개인 보호 장비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수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8시간 일하고 월급의 70%는 북한으로 송금됐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주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제재 위반 여부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사회적 특징과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4일 무엇이 훌륭한 한국 분석가를 만드는가를 주제로 오랫동안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관찰해온 미국의 전문가들과 화상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온 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한국과 북한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모두 발언과 행동 등에서 맥락이 매우 중요하며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라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o remember that both of these societies are very high context societies.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등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북 간 외교 접촉에서 북한 대표단은 회의장에 없는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면서 무엇이 일관되고 무엇이 기존 패턴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특정 이슈와 관련된 개별 사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 관찰자로서의 도전으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오래된 것을 꼽았습니다.
You know, that's a big challenge. It's a challenge for me because I had a direct experience with North Korea that is now essentially out of date.
192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다면서 사회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더라도 외부에서 정확한 실상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특히 북한이 왜 얼마나 부패했나라는 질문은 북한 제도의 지속성과 정치적 충성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런 질문에 즉답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북한 담당관을 지낸 애틀란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북한 분석가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체계 전문가 혹은 북한의 전문성 있는 핵 분석가 등 특정 분야의 분석가가 있지만 북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로스 카스 연구원은 아주 작은 증거로 너무 큰 확신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조지타운 대학에서 북한 관련 강의를 하는 갈로스 카스 연구원은 북한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분석가를 양성하면서 이들이 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훈련하려 한다면서 북한 관련 분석에서 각각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석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북한 분석관으로 일한 스팀슨 센터의 이민영 개건 연구원은 북한 정부의 성명이나 관영 매체의 보도 등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The first element is level. And this refers to the authoritativeness of an official statement or media vehicle.
첫째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급으로 이는 메시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전념 정도를 보여주며 외부 관찰자들이 해당 메시지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기 원하는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중으로 북한은 내부용 혹은 외부용에 따라 또 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지 발신 채널을 달리한다면서 지난 7월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을 대외 매체에서만 보도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셋째는 시점입니다. 특히 북한이 대외적으로 반응하는 속도는 그 사안에 대한 민감성 정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떤 형용사와 동사를 썼는지, 조건 형태의 문장인지 등 메시지의 어조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메시지의 맥락, 사안에 대해 지속되는 패턴, 내부적, 외부적 상황 등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에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들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특히 북한 핵 문제 접근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 정책 전반에서 사뭇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대북 외교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론을 계승하면서 한층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북핵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를 일컫는 스냅백 방식과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습니다.
최선의 해법은 스냅백을 수반하는 단계적 동시행동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이 구상을 미국과 북한에 제안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이루겠다며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그리고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설득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 후보의 북핵 접근법은 제재 완화를 우선한 비핵화 견인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 해제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전제로 한 건데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해줬을 때 북한이 만일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다시 제재를 복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냅백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선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거죠.
반면 윤석열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윤 후보는 한국이 북한 문제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소통을 높여나가고 판문점에 미국과 남북한 3자 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난 9월 외교 안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여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간의 소통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한 확장 억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투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 미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제재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제재 완화를 해주면서 다음 단계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윤 후보는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윤 후보의 정책 기조는 미한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보였던 차이점을 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돈독한 관계를 지금 유지는 해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미중 경쟁 구도와 관련한 외교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정책 기조는 결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고 미 중이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유능한 외교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웠습니다. 윤 후보는 미한 포괄적 전략 동맹을 통해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도 워킹그룹에 이어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고리로 대중 견제망을 구축 중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시각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상호 존중, 정경 분리, 공동 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여전히 미중 양국 경쟁에서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듯한 그러한 정책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존 정부가 가지고 왔던 미중 사이에서의 어떤 전략적 균형, 이런 기조는 계속 큰 틀에서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한편 두 후보는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만든다거나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는 소비자들을 위한 수리권 보장 운동 이야기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95년 11월 8일 독일의 물리학자 빌헤름 콘라트 렌트겐이 음극선에 관한 연구를 하다 우연히 X선을 발견합니다. X선, 엑스레이 사진은 병원에서 사람 몸속의 뼈나 장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속 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는 짧은 파장을 가진 전자파, X선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20세기 과학에 대한 시대 구분을 할 때 대부분의 과학사가들은 1895년을 그 기점으로 합니다. 바로 1895년이 독일의 과학자 렌트겐이 X선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광선을 발견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렌트겐이 X선 광선을 발견한 뒤에 이에 자극돼 1896년 프랑스의 베크렐은 우라늄에서 최초로 방사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물리학자 빌헤름 렌트겐은 이 업적으로 1901년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X선은 렌트겐이 살던 1895년 당시에도 그 기술의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재벌이 렌트겐을 찾아와 X선의 특허를 자신에게 양도해달라고 하기도 했지만 렌트겐은 X선은 자신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온 인류가 공유해야 한다며 특허 신청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은퇴한 렌트겐은 모아둔 재산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크게 고생하다 1923년 78 되던 해 악성 종양으로 숨을 거둡니다. 1884년 11월 8일 종이에 잉크를 떨어뜨린 뒤 접어서 생긴 형태를 보여주고 무엇으로 보이는지를 물어서 개성과 정신건강을 테스트하는 잉크 반점 검사법을 개발한 헤르만 로르샤흐가 스위스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좌우 대칭의 잉크 얼룩, 이렇게 뜬모를 형상을 보여주며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검사를 로르샤흐 테스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무슨 생각이 나는지 등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종이에 그려진 잉크 반점이 모호한 자극으로 작용해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성격의 여러 측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검사법입니다. 헤르만 로르샤흐는 1921년 잉크 얼룩 검사의 기본 형태를 실은 책 정신질환 진단을 집필하고 이 책을 쓴 지 1년 후인 1922년 충수파열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복막염으로 사망합니다.